원래 오늘 이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본문은 오늘 본문 이후 바로 후 문맥인데요. 특별히 이 고린도후서라는 이 책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비록 월요일 본문입니다마는 시작이기에 좀 건너뛸 수가 없는 좀 그런 문맥이라서 저희가 먼저 이것을 보고 내일 새벽에는 화요일, 수요일 그 큐티 본문을 좀 합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고난을 위로로 바꾸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전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라는 이 편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세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고요. 두 번째 편지는 눈물의 편지라는 이 별명이 붙은 글인데 사실 현재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글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세 번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라는 이 편지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도 아니거늘 어떻게 저 사람이 사도가 될수 있는가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거짓 교사들의 이런 꾀임에 넘어가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두 파로 막 나눠지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러한 현상은 요즘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한 교회의 목회자를 놓고서 저 사람이 정말 이 목회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교회가 분분하고 또 나눠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것이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자신의 이 사도권을 놓고서 분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 아픈 거죠.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척 목사로서 이 교회를 정말 눈물로써 무릎으로써 그렇게 사랑으로 섬겼는데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반으로 나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앞서 말했던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두 번째 편지였던 눈물의 편지를 이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표현을 빌어 말하면 가슴 아픈 방문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방문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어요. 아마도 자신의 이 사도권을 의심하는 이 성도들을 대면해야 되니까 쉬운 그런 방문은 아니었겠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마게도냐라는 땅에서 듣게 됩니다. 디도가 들려준 소식은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두 번째 편지인 눈물의 편지를 받고서 그들이 깨달음을 얻고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더 격려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몸은 비록 가까이 있진 않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세 번째 편지를 쓰기로 결심한 거죠.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이 구절들을 좀 보십시오. 1절 구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이 글을 시작합니다. 사실 이 고린도후서 전체에 이런 분위기가 담겨 있어요.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자, 지금 편지 쓰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서두부터 제가 사도된 것은 제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것입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의 사도권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재차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 아주 재밌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알려주는 이제 본문이 3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먼저 제가 이 구절들을 진행해 나가기 전에 요지를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설명이 더잘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목회자 혹은 어떠한 사람을 놓고 봤을 때저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종인가? 저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그런 기준을 여러분 어디에 놓고 그 사람을 판단하시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은요, 눈으로 보이고 또 귀로 들리는 것, 무언가 감각할 수 있는 것에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어떤 눈에 나타나는 어떤 기적이나 이적들 혹은 그의 삶에 나타나는 은사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라는 것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막 기도를 하면 어떤 사람의 병이 낫거나 기도를 하는데 막 방언을 막 고차원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막 예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능이 있어서 무언가 신비적인 능력을 하는 사람을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라고 판단하는 것이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특별히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가 변증을 할 때 나는 내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사도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이 나타내려고 했던 증거는 그의 은사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됐다라는 것을 그가 증거합니까? 그것은 복음을 위해 당하는 그의 고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증거한 것이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 모든 고난을 내가 견뎠겠습니까? 그럴 필요도 사실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인간의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성경을 좀 같이 볼까요? 8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어떤 고생이에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았대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버티지 못할 그런 고난이라는 거죠. 살 소망이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대요. 진짜 이건 살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9절 보니까요 우리 마음에 뭐 받은 것처럼요? 사형 선고 받은 거죠. 야 이제 난 죽었구나. 난 이제 끝이구나. 너무나도 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고난을 이 사도 바울이 견뎌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좀 전체를 보겠습니다. 3절에서 11절까지는 고난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혹시 오늘 시간이 돼서 다시 이 본문을 좀 묵상하실 수 있으면 집에서 펜을 가지고요. 여기 이 1절부터 11절까지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한번 동그라미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끝나고 나면 동그라미가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바울은 본서에서 하나님을 총 네 가지 모습으로 소개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오늘 좀 시간 관계상 3절과 4절을 우리 중점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네 가지로 저희가 나올 텐데요. 그 중에 세 개는 3절에 나머지 한 개는 4절에 있습니다. 우리 먼저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모습 첫째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죠.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비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자비라는 말은 동정을 베풀다, 불쌍하게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 해요. 내가 아파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내가 가난할 때, 내가 너무나도 큰 아픔에 놓여 있을 때 주님은 멀찌감시 우리를 그냥 바라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보시며 함께 아파하시고 야, 너가 힘들어하는구나 하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말씀 다시 보십시오. 여기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런데 특별히 자비라는 말을 붙였을 때는 뒤에 하나님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무슨 단어를 썼어요? 자비의 뭐예요? 아버지라고 썼어요. 아버지. 의도적인 표현인 거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고자 하는 그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이 어머니의 사랑만큼 큰 게 없다고 하지만 부정만큼 또 강한 아버지의 사랑만큼 또 강한 사랑도 또 없어요.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심을 강조하면서 마치 이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위해서 그가 아파할 때 아버지가 가슴으로 아파하고 자녀가 눈물을 흘릴 때 아버지가 함께 우는 것처럼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버지로 한 단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곁에서 같이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만 아니라 아파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위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위로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위로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라는 것을요, 좀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대방 있죠? 나 말고 저 상대방을 내 곁으로 부르는 거, 이게 위로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어디에요? 자기 곁에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표현을 빌어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우편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계시고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죠.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멀리 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 위로라는 이 단어 자체가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위로는 세상 그 어디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으로 나아갈 때 그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주님 곁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십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나오는 표현 중에 위로 앞에 모든이라는 이 부사가 붙은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는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요, 또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요,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격려해 주시고 우리 등을 토닥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몰라서 절망할 때 갈 길도 가르쳐 주시고 또 지시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다양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위로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참된 위로란 이렇게 하나님 곁에 나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아주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네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요 새벽 시간에 4절을 읽으시면서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4절 한번 다시 보세요. 먼저 하나님이 누굴 위로하셨어요?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를 통해서 누구를 또 위로하게 하세요? 환난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받는 이 회복이요, 나 한 사람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위로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위로를 통해 내 자신이 힘을 얻고 내 자신이 그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했다면 그 위로를 가지고 나처럼 고통당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라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몸도 피곤하고 하루 종일 일하면 정서도 지쳐있고, 야, 누가 나를 책임지랴? 누가 나를 돌봐주랴? 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가시밭길인가? 하고 힘들고 너무 그 어려운 삶이었는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나가다 보니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위로가 내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 느꼈던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을 발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홀로 서기도 어렵다라고 느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서 있게 되자 또 내 옆에서 지금 절망의 나라 가운데 누워있는 쓰러져 있는 저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주고 그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서 나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순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라는 것은요, 나 자신만을 위한 위로가 아니라 나를 위로하신 그 동일한 위로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요, 참 재밌는 사실은요, 한때는 이 힘들어했던 그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육신의 아픔이 있고 또 경제적인 이 압박감이 막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또 이 가운데서 은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초월했을 때 이제 내 주변에 나와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분도 나처럼 지금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구나. 아, 저분도 지금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막 눈물 흘리고 어려워하고 있구나. 그럼 그분들을 찾아가서 나에게 위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함께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인 것입니다. 자, 특별히 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모든 위로라는 단어와 또 대비되는 말이 나오는데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를 하사라는 말이 나오세요. 모든 환난 중에서.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내가 당한 환난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환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야,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거는 못 도와주시지. 야, 이 질병 이거 병원에서도 이거는 못 고친다 그랬는데 뭐 하나님이라고 어쩔 수가 있겠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건 내 운명인가 보다. 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내 팔자인가 보다. 이 하나님도 날 도우실 수가 없지라고 생각하는 그 환난까지도, 모든 환난이라는 게 그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그 환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거 혼자 가지고 고통하지 말고 아까 위로가 뭐였어요?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였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가진 고통, 세상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다 생각했던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위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사실 우리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에요. 이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상처가 상처로 남아있었는데 그것이 치유되다 보니까 그 치유하심과 위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사람, 나와 같은 그 고통과 아픔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치료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은혜의 흐름인 거죠.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넘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과 그 삶을 제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아픔과 눈물, 그리고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외로움과 가슴 답답함과 또 인생의 짐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위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를 그냥 멀리 두시고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십시오. 주님이 위로하지 못할 영혼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서면 고난이 변하여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날 과거에 우리가 당했던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셨던 그 위로의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 곁에 우리와 비슷한 고난과 환난을 겪은 사람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위로하게 하시는 그 귀한 사역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구하여 오늘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고난을 위로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